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형성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와 있고,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에 이어서 오늘 이제 야곱의 믿음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야곱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가?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지난번 이삭의 경우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도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축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죠, 이것은. 근데 그 대상은 이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축복했다는 그것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언급되는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경배라는 키워드입니다. 경배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이 이렇게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야곱의 삶 전체를 조금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축복하게 되는지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삶 전체를 좀 요약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출생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그의 아버지 이삭을 이제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는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불임인 상태에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낳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이 되었는데 보니까 쌍둥이였고, 이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도 싸우니까 이 엄마가 도대체 왜 이런 건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다. 엄청난 일이죠.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속 중심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서로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터인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굉장히 그 상식과 맞지 않는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해산할 때가 돼서 이 아이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나오는 아이가 그 먼저 나온 아이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굉장히 또 이 희한한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예가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 아이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제 유다를 통해서 낳게 되는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의 경우에도 첫 번째 애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주홍색 실을 묶어놨는데 손이 쑥 들어가고 그 다른 애가 먼저 나오게 된 그래서 이 출생의 순서가 바뀌는 이런 경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쌍둥이가 나오는데 서로가 뱃속에서부터 싸우기도 했지만 나와보니까 또 모양도 너무 다른 거예요. 먼저 나온 애, 이 큰 애는 이제 얘가 애서인데 이 굉장히 나올 때부터 털이 많은 상태로 털이 많이 자란 상태로 애가 나온 거예요. 털복숭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을 그 에서라고 지은 것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이제 아마 에사우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 히브리 단어의 뜻 자체가 털이 많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참고로 그 에서의 별명 중에 에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에돔은 나중에 이제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지명이 되기도 하는데 이 왜 이제 이게 별명이 됐냐면 이 에서가 태어날 때 보니까 몸이 털복숭이인데다가 굉장히 붉은 거예요. 몸이 그냥 붉은색인 거예요. 딱 봐도. 그래서 이 붉다는 의미가 들어간 게 이게 이제 에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 자기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는 그 붉은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았습니다. 이름 자체가 불다는 그 뜻을 가진 그 이제 별칭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그럼 어떠냐?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야코브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발꿈치라는 단어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이제 의미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뒤바꾸는 자, 대체하는 자, 속이는 자 이제 이런 의미까지 이제 발전하는 그 단어가 이제 야코브라는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도 그 이제 그 부모가 그 얘 출생과 관련해서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잖아요. 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모습부터 확연히 달랐던 이 두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삶의 방식도 완전히 대조가 되었습니다. 장자인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상남자 스타일에 에서가 마음에 들어서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가정적인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라면서 참고로 그 야곱이 이 태어난 아이 중에 야곱이, 그러니까 뭐 에서도 사실 뭐 쌍둥이니까 똑같은 나이죠.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은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두 아이의, 두 사람의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에서 나이 40세 때, 야곱도 40세겠죠. 이때, 형인 에서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태어나는 순간에도 참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이 야곱은 장자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자기가 임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이 말씀을 전에 들었는지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자기가 먼저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팥죽 한 그릇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죽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그 에서로부터 사게 됩니다. 이때 아마 에서의 경우에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아니 그냥 천연적으로 출생에 따라서 이렇게 확고하게 정해지는 것인데, 뭐 그게 뭐말 한마디로 이렇게 뭐 내가 팔게 살게 한다고 그게 바뀌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형의 그 생각을 역이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평소에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의 이러한 제안, 이 제안 자체가 형의 그러한 어수룩한 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형의 약점이죠. 그런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거래로 치자면 불공정 거래였어요. 예, 현대 기준으로 보자면 사기 계약인 것입니다. 예, 완전히 가치가 거의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교환이 돼야 되는데, 얼토당토하는 것을 서로 맞바꾸도록 계약하는 건 이것은 이제 사기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대에도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자권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뭐이 팥죽 한 그릇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어떤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마침내는 이제 장자권이 실제로 야곱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었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예언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때가 몇 세쯤 되었냐면 이제 120세경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에 그 이삭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하고 느꼈을 때 이때에 이게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죽을 때가 됐다고 느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이후로도 60년을 더 삽니다. 네, 그래서 이삭이 이제 180세에 죽는 것으로 창세기 35장 28절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에 지금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때는 이제 120세쯤 되었을 때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무리 뭐 하나님이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그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에서에게 출생상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또 장남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결과적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이 야곱을 편애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이 작용했었고, 이 이삭의 그 인간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작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그 차자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마침내는 이삭도 그 하나님의 뜻에 이제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번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한 것을 번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마침내는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이삭의 믿음의 골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혈기만 부리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잘 보시면, 엄마 리브가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얘네들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변장을 시켜가지고 차자를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들여보내서 기어코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꾸몄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제 거부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항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을 볼 때에 그땐 굴복을 했습니다. 굴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야곱은 어쨌든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늦게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그 계략에 동참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어쨌든 야곱도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독 에서만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혈기를 부리면서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펄펄 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에서가 어떤 그 문화적 관습이나 자기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일이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자권을 업신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에서를 속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이거 지금 에서 얘기할 때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러니까 에서는 쓴뿌리가 돋아나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했던 사람인 거예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그래서 에서는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럽게 된 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윗부분에 있는 내용이 전부 에서와 관련된 내용인 거거든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서는 이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이삭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자와 문화와 관습이 완전히 다르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와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셨는데,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이제 형 에서로부터 피신을 하기 위해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바딴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바딴 아람이 이제 하란 지역과 이제 그 겹치는 곳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여러분 이때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렇게 바딴 아람으로 도망가는 때 나이가 몇 살쯤 되는 것으로 생각되세요? 사실은 저도 고백하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야곱이 그래도 한 40대나 뭐 이 정도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연히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야곱의 이때의 나이가 77세 경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우리 박성경 형제님께서 아마 올해 78세실 텐데, 그래서 박성경 형제님의 연세쯤 되셨을 때 이 야곱이 지금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미혼이었습니다. 형은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형에서는 40에 결혼했는데, 이 야곱은 77세가 될 때까지 지금 아직 미혼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다람에 가서 총몇 년을 있게 되냐면 20년을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 오게 되면 그때 나이가 몇 세가 되는 거냐면 100세에서 3살이 빠지는 97세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진행된 일이죠. 자,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기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찬송가에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때 나오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까지 쭉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천사가 이제 사닥다리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밧다나람에 속한 그 하란 지역에 이제 도착했을 때에 여기서 이제 한 우물에서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인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바로 그 라헬의 집으로 인도가 되죠. 라헬의 집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이제 라반이 있는데 라반은 이제 그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하고 이제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있어 보니까 라반이 볼때이 야곱이 괜찮단 말이에요. 일꾼으로 쓰기 아주 좋더라는 것입니다. 77세인데.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자기의 고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놓치고 싶지를 않아서 이제 근로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7년간의 이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그 7년 연봉으로 뭘 줄까?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이제, 야곱이, 라헬 주세요.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이 몇 살이라고요? 77세. 라헬은 몇 살일까요? 성경에 정확한 나이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아직 결혼을 안한 처녀 상태로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통 그때 뭐한 15, 20뭐요 사이에 결혼하는 것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라헬의 나이는 뭐 20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라반이, 그러니까 라반의 나이와 이 장인이 될 라반의 나이와 이 사위가 될 야곱의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라반 생각에 그게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혈육 간에, 그러니까 친척 간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흔한 문화였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그렇게 사회적 관습에서 그렇게 뭐 비난받을 그런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을 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7년이 다 끝나는 날, 이제 라헬과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라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치러줬어요. 그리고 합방을 했는데 아침에 깨보니 이런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77세에 지금 바타나람에 도착해서 7년을 일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한 거니까, 야곱의 나이 몇 살? 84세에 드디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기뻐서 들떠서, 그래서 이제 이 신혼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엉뚱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항의를 했더니,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이보게, 우리 동네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일은 없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언니 레아를 위해서 신혼 기간 7일 밤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까 그 조건으로 7년을 더 섬겨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졸지에 야곱은 7일 간격으로 아내를 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딸린 여종들을 한 명씩 얻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여종 둘도 이제 이 야곱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네 명의 아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야곱과 같은 이런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일꾼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라반의 속셈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가축을 치는데 굉장히 많이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뭔가 있다, 얘한테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도 이 라반이 야곱을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10번을 속여먹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그 창세기 31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을 위해서 야곱이 총 14년을 일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 일하는 동안에 10번을 이 계약서를 다시 바꿨었다. 지 맘대로 라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사실 그 자기 형 속여서 장자권 뺏고 자기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도 나름대로 꾀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자부하며 살았을 터인데 자기보다 꾀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나도 꽤 한다고 생각했는데 늘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보다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너무 많아.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공부 좀 한다고 열심히 하고 꽤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사실 최종적으로 자기의 재산과 부를 이렇게 늘려가고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기 꾀 때문은 아니었어요. 살면서 늘 나보다 꾀가 많은 사람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꾀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은혜에 따른 그 복이 야곱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주의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받을 자격이 없다. 이제 그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거든요. 자기는 꾀가 너무 좋아서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보다 꾀가 많은 사람은 널리고 널렸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자면 사실 야곱은 자기 집에서 독립을 해서 그야말로 자수성가를 해서 그래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당대의 수준에서 볼 때도 최고 부호로 여겨질 만한 그런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꾀, 야곱의 머리, 야곱의 지능, 야곱의 어떤 노력 이런 것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좀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러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무조건 어쨌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받을 만큼을 나는 받은 거야. 이것만 경험하는 사람은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배운 것과 같은 이러한 교훈, 내 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보다 꾀가 좋은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근데 참 사람이 미련한 게, 이러한 사실을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잘 배우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 이런 원리와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야곱은 밧다람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 계신 곳 헤브론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냐면 이제 97세라고 그랬습니다. 3년 지나면 100세예요. 자,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도 몇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이 얍복강 근처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요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대적해서 맞으러 나오는 그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디나,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이제 이 세겜에서 이제 강간을 당하는,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이제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 그러니까 네 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원래부터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는 이제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이 와중에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라는 그 제일 큰 아들이 자기의 서모가 되는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또는 첩이 되는 그이 빌하와 이제 간통하는 뭐 그런 사건도 야곱이 이제 겪게 됩니다. 뭐 산전수전 다 겪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기억해 보시면 야곱은 이제 돌아온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여차여차해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야곱이 이제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래서 기회를 봐서 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다가 이제 이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예, 그래서 요셉은 결국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 여차여차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사건이 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예, 그러면서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옮겨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들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는 곡식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제 아들들을 먼저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요셉과 파라오가 이제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야곱과 그 이제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와서 이제 고센이라는 그 목축하기 좋은 지역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속한 가족 성경에게 70명이라고 말씀해요. 70명이 이렇게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극심한 가뭄 때문이었고 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돼가지고 뭐 초청하고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사건들 때문이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기 소유가 아닌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을 또 최종적으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물론 처음에는 환대를 받고 잘 대접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들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이거 전쟁 나면 총 거꾸로 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들을 노예화시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도 형들에게 이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이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렇죠? 자기를 팔아넘기고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이제 요셉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 보십시다. 이제 야곱의 생애를 잠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요 장면과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는 요 장면은 서로 다른 장면입니다. 요걸 그냥 이렇게 이어붙여 놨지만 사실 요건 다른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것이 야곱의 믿음과 그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것이 야곱의 어떤 믿음의 뭐 어떤 면을 보여준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 온 야곱이 병이 들어서 이제 침상에 누웠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태어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뵈러 이제 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48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간신히 몸을 추스러서 침상머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48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48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네게 태어난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손자인데 르벤과 시몬처럼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르벤 시몬이 자기 첫째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들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양자로 이렇게 뭐 형의 아들을 뭐 동생, 아니면 동생의 아들을 형의 아들로 뭐 이렇게 양자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야곱이 자기 손자 둘을 자기 아들들로 이렇게 입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한 일이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인 므낫세 대신에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자기의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의 축복을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14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므낫세가 맏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요게 이제 야곱이죠. 야곱에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실수할까봐 이 요셉이 잘 배려해서 아버지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힐 수 있도록 그렇게 데려갔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걸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눈이 어두웠다. 누구 생각나세요? 아버지 이삭 생각나시죠? 자,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그 시력을 고려해서 요셉이 잘 배치해서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의도적으로 그걸 바꿔서 그렇게 다 알면서 지금 차자를 장자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걸 보고 좋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류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그게 18절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 요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이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것이 왜 이게 야곱의 믿음의 행위냐?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데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니까 요런 마음 때문에 지금 이걸 바꿔서 지금 차자와 장자를 바꿔서 지금 축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동생이 그보다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된다. 자, 동생이 형보다 크게 된다. 동생이 형보다 크게 된다. 요게 핵심인 것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야곱이 이 순간에 자기 아버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축복했을 때, 자기가 형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낼 때 그 장면을 떠올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가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았을 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37세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죽을 때가 된 거니까 147세예요. 정확하게 자기보다 10년 전 나이에 아버지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축복했던 것이었어요. 자기가 그 나이가 돼서, 자기가 아버지 연세가 되어서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그 이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장자와 차자를 축복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기는 젊은 시절에 자기의 꾀와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계획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이 성취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기가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엄마와 짜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애초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걸 어쨌든 자기 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꾀로 그걸 이루어내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서 자기가 아버지 나이가 되었고, 이제 물론 조금 더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장자와 차자를 앞에 놓고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정말 평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어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것을 그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들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사실은 야곱은 자기 평생의 그 삶을 통해서 그걸 너무 명확하게 안 거예요. 보니까 실제로 장자 축복도 자기가 받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정말 낯선 땅에 가가지고 혈혈단신 그렇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면서 자기에게 복을 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를 통해 흘러갈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채워주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걸 자기 평생에 그걸 봤잖아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와 차자의 복을 이렇게 역전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 선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택,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도 재현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재현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속으로 믿는 것과 막상 어떤 상황이 닥쳐서 그 견고한 관습을 깨는 것은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지금 요셉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지금 초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고, 문화 관습적으로도 어쨌든 장자와 차자를 뒤바꾸는 이런 것들은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이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따라서 지금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의 축복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더라.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다는 그 믿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이 관습을 깨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관련해서는 사실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은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또 있어요. 그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영적이고 예언적이고 분량상으로도 꽤 많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얘기할 때 이 축복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손자들에 대한 축복을 이제 언급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것은 그 히브리서에서 지금 11장 20절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내용의 일관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이삭 얘기가 먼저 나올 때 이삭이 자기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 관해서 축복할 때 다가올 일들에 관해서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가올 일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계승되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승의 선택은 그냥 그저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이 장자와 차자를 엇바꿔서 이제 이 축복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관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믿음도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아닌 그 이제 장자와 차자가 같이 와서 이렇게 이제 축복하게 되는 장면인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의 축복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일컬어서 관례를 거스르는 믿음의 결단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히브리서 언급하는 그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걸 잠깐만 살펴보면 이것은 이 창세기 47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이 요셉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보다 앞선 사건이에요. 순서상은 사건으로는 앞선 사건입니다. 그래서 47장의 29절부터 이제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음이 임박하니까 요셉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죽으면 이집트에 매장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묘지에 자기를 매장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요셉에게 맹세를 받습니다. 넌 맹세해라.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을 때에 그때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자기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1절이죠. 그가 그에게 맹세하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침상 머리에서 머리를 숙이니라. 자, 극도로 쇠약한 가운데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침상에 누워 있다가 간신히 일어났어요. 극도로 쇠약한 가운데서도 이 자기의 어떤 그이 임종과 관련해서 자기의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맹세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머리 숙일 때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렇게 머리를 숙였겠지요.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대한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와서 이렇게 이제 뭐 자기 아들이 이렇게 총리가 되고 그랬으니 뭐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 이집트에서 천세 만세 우리가 잘 살아보세.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좋은 생활을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아니다, 여기가 내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땅이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다. 그러니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그 땅에다 묻어라 하는 이 요청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요셉에게 그 맹세까지 딱 받아내고 나서야 안심이 돼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복을 줄 자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그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때 주권에 따라 선택하신다는 이것은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하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복줄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은혜줄자에게 은혜주고 복줄자를 복주시는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에 걸쳐서 이제 체험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드라마틱하게 이것이 정말 그림처럼 보여지냐 할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것이 아주 그림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관습, 그것을 깨는 믿음, 하나님의 그이 약속의 말씀, 형이 동생을 섬길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것을 보여주는 문제라는 것을 확고히 믿은 이 야곱이 그것을 자기 때 대에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자 대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제 실현시키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이런 그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굉장히 그 이렇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믿음을 보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관습을 깨는 믿음, 관습을 깨는 믿음. 자, 모든 관습을 깨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관습과 믿음이 충돌할 때 정말 용기 있게 그 관습을 깨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그냥 쉬운 예를 들자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 제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톨릭이 그 제사를 허용하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조상 제사를 지낼 때에는 죽은 조상이 신이 되어서 살아있는 자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그 믿음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인의 제례라는 게 뭔지.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제사상에 어떻게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귀신이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상을 차려놓은 것이 귀신이 와서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견고한 관습, 내가 그것을 깼을 때에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할지를 아는 상태에서도 그 견고한 관습을 깨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제가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그것은 명백하게 우상숭배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상 제사를 그대로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조상 신을 섬기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제가 아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어려워지고 이러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형제님 또는 자매님들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말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습과 믿음이 충돌할 때 그 관습을, 그 견고한 관습을 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걸 깼다는 것이고 야곱이 그것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느꼈을 그런 감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그런 것과 비견에도 그렇게 차이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이제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관습을 깨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문화와 관습, 습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을 용기 있게 깰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관습을 깨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찬송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